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저 우리의 상식대로 하나님을 부를 것인데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바로 가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참된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의 종교성을 따라 흘러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된 그 길로만 힘써 달려가고 붙들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119편은 뭐 아시는 대로 시편서 제1로 긴 그런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만이 아니고 이 성경 전체에서도 이 119편은 가장 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119편을 뭐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 몇 구절을 제외하고는요,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표현으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뒤에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증거 이렇게 나오고 또 3절에서는 주의 도, 4절에서는 주의 법도, 5절에 주의 율례,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다양하게 표현되면서 매 구절마다 그렇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의미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걸 의미해서 이제 매 구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생각해 본다면 이 119편의 그 주된 내용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이제 찬양을 하면서 신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자가 이 말씀과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이 119편이 이제 어떤 말로 시작하는가를 보면은 1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음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아마 들어오셨던 그 성경의 내용을 그 가지고 본다면은 율법을 행하는 게 복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율법을 실천하고 하면은 그게 복을 받는다는 얘기인가? 어떤 이런 이제 부딪힘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뒤 2절 보면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복이 있는 것으로 이 119편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다음부터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이러한 점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는 자를 이미 복 있는 자로 간주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자로서 그 복된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걸 이제 증거하는 것이 이 119편의 내용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 얼만큼 마음에 와 닿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받습니다. 이런 말을 교회에서 아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받는다. 이 말하고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 받습니다. 이것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하고 그 차이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그 미묘한 차이가 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를 여러분 이해를 한다면은 지금의 그 교회가 주로 얘기하는 복의 의미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아마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이제 그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을 하고 행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얘기구나. 거의 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그 말을 한 사람도 되게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내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또 내가 하는 일도 잘 될 것이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기독교가 예, 흔히 말한 기복신앙으로 이제 흘러가는 걸 우리가 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정말 말씀대로 살면은 그런 복이 실제로 임하느냐? 당신 과연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아마 대개 사람들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이 또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서 정말 그 보답으로 늘 좋은 말 생기는 그런 게 실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고 예를 써도 사실 어려움이 올 때도 뭐 수두룩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신자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행여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있는가 이렇게 자기를 또 이제 돌아보면서 좀 더 보충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그런 신앙의 삶으로 만들어 가려고 또 예를 쓰는 것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실 다가오는 어려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 이런 보장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지금의 그 사회 구조를 보면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힘들어집니다.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산다면은 세상의 불의를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죠. 또 정당하지 않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오로지 양심껏 바른 길만 그렇게 가도록 일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과연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편하게 살 수가 있느냐? 사실은 안 그럴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뭐 사회생활을 또 해보고 또 직장생활하면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뭐 제가 세세하게 말할 필요 없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자신있게 이해하고 대답하기가 참 애매하고 또 곤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그냥 되지도 않을 일을 상투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사는 복이 있을 거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사실 성경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얘기되고 있는 건 아니죠. 한번 기대를 걸어봐.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대로 살 복 받습니다. 이 말하고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 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한쪽은 기대를 거는 겁니다. 기대를 거는 것이고 한쪽은 이미 실현된 거예요. 기대와 실현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겠지 기대를 두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은 이미 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복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실현된 복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행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팔복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말한 복은 기대를 거는 겁니까? 실현된 복입니까?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미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 복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후자거든요. 복이 있는 자예요.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그런 상태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이 곧 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팔복은 다 그런 의미로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복받는다, 이런 게 팔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실천 가지고는 복받을 수 없는 자라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힘 가지고 복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 그 결과인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잘 실천해 가지고 그 상으로 복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성경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복의 세계, 복의 자리로 불려 나와 있는 것, 그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언제 복이 떨어질까 이렇게 막연히 기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복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복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어떤 기쁨은 보지 못하게 가려버리고 항상 늘 하늘 바라보면 하나님 언제 복 줄랍니까? 늘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어떤 참 가난한 것이죠. 그것은 뭔가 신앙의 풍성함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그런 신자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의 어떤 기독교인들의 그 문제일 수가 있는, 그러기 때문에 늘 어떤 내가 지금 처한 현실 바라보면서 난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난 받은 것이 없다, 늘 이리 생각하면 실망하죠. 실망하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어떤 힘없고 나약한 그런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1절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이런 말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행위가 온전하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뭘 가지고 과연 행위를 온전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죠. 행위가 온전하다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떠올리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전혀 그 잘못되지 않고 완전한 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위가 온전하다고 일컬음 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건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한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행위가 온전하여, 온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거, 또 이것이 우리에게 또 가능하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참 복잡하죠, 생각하면. 그 105절에 보면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의 말씀을 율법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고, 율법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등과 빛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 발의 등이요, 이것도 그 발이라고 하는 건 걷는 거죠.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길에, 내 가는 길 등이요, 빛이요,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 율법이 지금 길을 가는 나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내 가는 길을 비춰주는 그 빛, 그게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119편 저자는요, 지금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나의 길을 비춰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율법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항목 하나를 내가 실천해가는 이러한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비추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것, 이걸 가리켜서 율법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지금 길을 비춰주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율법 비추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금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복잡할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막 받아들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신앙을 잘못 생각하는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율법을요, 사람은 되게 율법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될 거 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길을 비추는 등불, 빛으로 좀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 가는 길을 비춘다 그 얘기입니다. 길을 좀 제대로 걸어가라고, 엉뚱한 데 빠지지 말고 제대로 길을 가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금 시편 저자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행한다는,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서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고,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행동이 흠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율법이 인도하는 그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을 행위가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율법이 길을 제대로 가도록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길을 제대로 갔을 때에 그 길의 끝이 뭐겠습니까? 그 길의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뭘 가지고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라고 증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걸 2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을 따라서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그 율법을 따라 길을 갈 때에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증거는, 그 길을 제대로 가는 증거는 여호와를 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구한다, 여호와를 부른다 그런 얘기죠. 결국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구하게 만듭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바르게 감으로써 얻게 하시는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는 뭐 재수 좋은 일이 아니고, 전혀 여호와께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다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구하게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당신은 율법을 따라서 길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입니다. 이리 일걸음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볼 건,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 이것도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호와를 구한다. 신자라면 누구나 여호와를 구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를 구하느냐, 이것도 문제잖아요. 십계명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부르는 것도 망령되이 부르는 것, 죄가 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부르는데 그 죄가 돼요. 그게 뭐냐, 망령되이 부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망령되이 여호와를 구하는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망령되이 구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결국은 내가 가고자 하는 내 길을 위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망령되이 구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내 길을 가는 자가 아닙니다. 내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게 신자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 길을 갑니다. 내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주의의 말씀 내 길이 빛이요 등입니다. 이렇게 만납시다. 그럼 그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길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대로 이끌어주고 형통하게 이끌어가고 이게 주의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신자라고 하는 얘기한 대로 지금 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이 우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가는 길이 달라요. 물론 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도 자기의 길을 가면서 원하는 걸 위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게 많죠.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망령되이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신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소원을 위해 존재하는 건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간주하고 부르니까 망령되이 부르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신자가 율법을 따라 길을 가게 될 때에 뭘 알게 되는가 하면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율법의 기능을 뭐라고 합니까? 죄를 알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2절에서 말한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증거가 뭐냐면 너희는 말씀대로 나의 법도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고 따라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다. 이게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의 인도하는 길에서 이걸 깨달은 신자라면은 뭘 구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구하죠. 여호와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41절의 말씀대로요, 여호와의 인자심으로 인한 구원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의로는 구원될 수 없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하는 게 빛이고 등불이에요.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구하는, 그 여호와의 인자 군길로 인한 구원을 구하는 그런 신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의 온전입니다. 그게 온전의 행위예요. 3절에 보면은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냐고 주의 도를 행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게 또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불의는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게 불의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인자를 바라보지 않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를 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힘과 자기 열심과 자기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걸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법이다. 불이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 보면은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요, 불의를 행한다는 것을 사람이 자기를 외모로 취하는 것, 외모를 바라보는 것, 이걸 불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내 어떤 그 행동, 나의 열심, 이걸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 외모를 내세워서, 겉모습이 아니에요. 내 행한 바. 이걸 내세워서 죽게 나오는 것. 그게 불의함이에요. 그래서 자기 열심과 자기 행함을 근무로 해서 주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한다. 이것도 자기 행함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구한다.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 악함을 보게 되고 또 죄를 보게 됨으로써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자기 무능함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기에 여호와 인자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구하는 겁니다. 이들이 복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나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여호와의 인자를 구하는 그러한 신자라면은 나에게 어떤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의로 결코 여기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죠. 이런 생각 전혀 하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처럼 나의 어떤 행위도 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의지하는 것을 행위가 온전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자가 깨닫게 된 말씀의 세계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요,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말씀은 늘 짐으로 다가옵니다.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켜야 될 말씀이 한둘입니까? 이 말씀을 내가 좀 지키다 싶으면은 또 다른 말씀 지키지 못한 게 생각이 나죠. 그럼 그것 때문에 실망이 되는 거예요. 항상 지켜야지. 강박관념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말씀 즐거움이 아니에요.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알게 되면은 말씀은 나를 쉼으로 인도한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율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죽게로 나오게 만들어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죽게로 나오게 하는 게 말씀이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지금 주를 향해 가는 길이니까. 주와 함께 가는 길이니까. 결국은 주를 앞에 나오게 하는 것, 하기 때문에 나의 빛이고 나의 등불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거죠. 율법이 아니면요, 사람은 제멋대로 갑니다. 제멋대로 간다는 늘 자기를 바라봐요. 내가 이렇게 해서 복 주시겠죠.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면서 신앙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에는 주가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 내가 행한 그 어떤 것도 의가 되지를 못한 나의 무능함을 알게 되면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주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빛이 되는 것이죠. 등불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주를 제대로 알게 되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께 나오면서 십자가 흘린 그 피의 은혜가 나를 깨끗게 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감사하는 이것이 말씀을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켜야 되죠. 그 뒤에 33절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결국 이 말은 내가 뭐 하나하나 실천하겠다 그래간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오직 그런 길로만 내가 가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주를 믿는 거죠. 어찌 좀 주의 율례, 주의 법을 지킨다는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나의 행함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이루신 주의 일, 그 주님의 의의 공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의 공로가 나를 구원 있게 했다. 이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례를 지키는 겁니다. 잘 지키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72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은 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한 대로요, 주의 그 법을 실천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말 못합니다. 그 103절로 오면은 주님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좋은데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의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될 것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그 말씀이 내가 꿀보다 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 참 쓰다, 뭐 무슨 말씀이 이런 놈, 뭐 이런 또 투정만 나올 뿐이지 말씀이 답니다 이런 고백은 안 나와집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너 오늘 일 좀 해라 하면서 일할 거리를 100가지 정도를 딱 맡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 해야 내 밥 줄 때 이렇게 한다면은 예 아버지 말씀 내 입에 꿀보다 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 미친 사람이죠 그것은요. 근데 아버지가 한 사람을 보내놓고 너 대신 내 말을 온전히 이룰 그에게 감사해라 그러면 나의 모든 걸 내게 주겠다 이렇게 하신다면은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전혀 진행되지를 않는 거죠. 다른 분이 이루었으니까. 오히려 아버지의 말을 실천해야 된다는 무거운 짐은 사라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 그것 때문에 말씀이 답니다. 꿀보다 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119편은요, 이런 의미를 읽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모든 구절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이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만. 그래서 주가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주가 나의 기쁨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뭐 돈 많다고 복 있는 사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가지고 영원한 기쁨 누리겠습니까? 근심할 근심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참된 그 기쁨을 예수님께로 발견하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 주 안에서 안식이 있고 어떤 편담을 맛보게 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복 있는 자로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불려 나왔습니다.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체가 얘를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 것이 얼마나 있는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전부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입니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지금 현재만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이 누리지를 못한 내가 초라하게 이렇게 여기지겠지만 마지막 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마지막 때에 서서 지금의 세상 우리가 돌아본다면 주를 알았다는 거, 그 주의 은혜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불려 나왔다는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이걸 알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를 알았다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 복을 가볍게 여기지를 마시고요, 나를 주께로 인도하신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하시고 또 주를 찬송하는 그런 복 있는 신자,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런 복을 누리고 그 복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고 빛이 됩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엉뚱한 길로 그저 나를 위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게 되고 이 땅에 주의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찾게 되면서 십자가 앞에 나와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 있는 모습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르간 복의 자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그 길에 서서 주의 말씀을 감사하고 또한 찬송하면서 우리 온 마음을 주께 두고 그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